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광주 노대동 본당 천정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본당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70을 넘기신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있지만 다 외지로 나가 살고 할머니는 하느님을 믿으며 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외지로 떠돌던 조카 손주와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조카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민을 많이 했지요. 받아주자니 자신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모른 척 내치자니 조카와 그 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소공동체 모임에서 성서의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코올 중독자인 조카와 그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던지 나름대로 공공근로 사업에도 나가고 하며 할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한 후 할머니는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하였지만 마음은 한결 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다고, 어떤 이는 결의소를 부려봐야 한다고, 어떤 이는 장가 들었다고 하며 모두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선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이익에 매달려서 그만 그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해 버립니다. 현실의 삶과 자신의 욕심에 매달려서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론 교회의 목소리로, 때론 이웃의 목소리로, 때론 마음 안의 목소리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싶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누리는 삶, 자신들이 나름대로 질서지어 놓은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가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가 봅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70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하느님의 초대에 예 라고 응답하십니다. 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그분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조카와 조카 손주를 받아들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서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이 하느님의 초대임을 깨닫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오는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초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삶으로 우리 각자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오늘 말씀은 광주 노대동 본당 천정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천정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일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인효성은 사효성과는 달리 주로 준성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준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정성이나 그 준성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당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사제로부터 강복을 받는다든지 혹은 성물을 축성받을 때 그 기도와 강복의 은혜는 그 의식 자체로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자들의 정성과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열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면 사효성은 수도꼭지를 트는 그 자체로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고 인효성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종이의 질과 바탕에 따라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그림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오늘은 과정을 즐기는 칭찬 고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시월드라는 해양관에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로 멋진 쇼를 펼쳐 보인다. 그런데 조련사는 어떻게 이 육중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고래 반응이라고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가 주도해 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 나온다. 저자는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즉각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도 질책 대신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며 계속 격려해주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이런 고래 반응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구나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과 칭찬,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에 둘러싸여 있기 십상이다. 이런 부정적 반응을 고래 반응 대신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뒤통수를 치듯 반응한다는 뜻이다. 뒤통수 치기 반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열정을 바치지도 않는다. 이 책은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열정을 바치게 하려면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한다. 무엇보다 잘한 일을 알아채 칭찬을 하고 만일 정확하고 올바로 처지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질책 대신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위향을 착각하고 혼동한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도 한다. 결과와 과정도 마찬가지다. 행복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표에만 목을 매곤 한다.
첫 번째 곡은요, 20세기 작곡가죠. 드리플레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9번에 나타나는 자비하신 예수님, 삐의 예수라는 곡 준비합니다. 펠리치 팔마, 메초 소프라노,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첼로가 함께하는 곡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오늘 이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트리플레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B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는 메조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첼로가 함께한 곡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정명훈이 지휘하는 음반인데요. 가브리엘 포레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48번에 있는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는 이라는 제목이죠.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정명훈 지휘로 연주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로마 베라노 공원 묘지에서 모든 신자들의 연령을 기념하는 날, 위령의 날 미사를 집전한 교황 레오 14세는 죽음을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바라보자고 신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이나 향수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의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단순히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항구, 끝없는 잔치로 초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이 여정을 완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사랑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이미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행 속에서 떠난 이들과의 연결도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이번에 발표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28% 세율의 자본이득세 정책에서 가족주택과 농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적용 시점으로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날짜를 기점으로 각 자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가일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 평가, 주체 평가 비용, 부담 평가, 미실 시 미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노동당 측은 이러한 세부 규칙들은 선거 이후에야 정부가 된다면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재무대변인인 바바라는 세법 정책안은 과세자의 부담과 행정 편의를 모두 고려해 설계될 것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의 핵심 틀은 이미 제시된 만큼 정부 수립 후 실제 운영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일과 평가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 자산을 가진 투자자 또는 주택 소유자들이 향후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화된 평가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 실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최근 확인된 홍역 감염 사례가 총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오클랜드에서 확인됐으며 이 사례는 해외에서 유입된 기존 감염자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현재 노스랜드, 오클랜드, 타라나키, 웰링턴, 넬슨 지역 등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MMR 백신의 추가 도입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미 저장 중인 백신 약 11만 7천여 도스에 더해 추가로 약 2만 8천여 도스가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 사용을 총괄하는 약제 공급기관은 현재 재고가 예상되는 사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웰링턴 걸스 컬리지에서는 한 학생이 감염되면서 약 90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시 휴교 및 이벤트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접종 여부는 일반의 진료소 또는 무료 예방접종센터 전화 0800-2829-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히 감시 중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지난달 플랜체인지 7-8과 중밀도 주거기준을 철회한 이후 700건이 넘는 주택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의 인가를 받은 개발업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자원 사용 허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시공업자와 공급업체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드 홈스 오클랜드 센트럴의 브렛 크리스티 대표는 웨인 브라운 시장에게 직접 개입을 촉구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많은 가족과 업계 종사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시의회가 이미 자원관리법에 따라 즉각 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대표는 기존 허가가 5년간 유효한 만큼 시의회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의 중단된 프로젝트만 해도 120여 개의 하청업체와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국 병원에 140개의 병상을 추가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병상 확충에 걸맞은 안전한 인력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먼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미들모어, 와이카토, 웰링턴, 넬슨 병원에 신속 건축 병동 4곳을 신설하고 이미 발표된 혹스베이 병동과 함께 2026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듈식 병동에는 350명의 의료 및 간호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며 곧 채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혹스베이와 넬슨 지역은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병상이 아니라 간호사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적정 간호 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500개 병상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호주를 경유해 별도의 방문 비자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립정부는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한 중국 여행객이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타스마네를 건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매년 최대 5만 명의 추가 중국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서 약 2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공증, 번역,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비자 처리 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하는 등 최근 시행된 정책 덕분에 여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즈 업성 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관광 비즈니스 가족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수준 높은 관광지 그리고 따뜻한 키위 환대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 사이트 엔젯컴페어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뉴질랜드 고령층이 통신요금 비교를 하지 않거나 초고속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는 이른바 스피드워시 마케팅에 현혹돼 과도한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빈 메일 대표는 대부분의 가정이 월 $35가량 저렴한 100메가비트 광랜 요금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사용 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통신사 변경이 전력회사 교체만큼이나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일 대표는 통신사들이 신규 고객에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비교해 연간 최대 $5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신 포럼의 폴 브리스렌 대표 역시 가정의 사용량에 맞는 속도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업위원회는 복잡한 요금제 구조가 소비자들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며 통신사에 투명한 가격 공개와 계약 해지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조사회사 코탈리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국 주택 가격이 10월에 0.2%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회복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0.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크라이스트처치 0.4%와 더니든 0.7%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전국 주택가격 중간값은 81만 $1,662이지만 최근 3분기 중간 매매가는 76만 $1,000로 나타나 저렴한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첫 주택 구매자와 모기지 투자자가 시장에서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중간 가격은 70만 달러였습니다. 데이비스는 모기지 금리 하락이 최근의 소폭 가격 상승과 일치하지만 경제 심리와 고용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지역은 여전히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매물 건수가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며 내년에 가격이 5%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주택 재고 증가와 대출 규제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호황은 어려울 것이며 현재 낮은 가격 수준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은 날씨로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가톨릭 특강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겠죠. 만약에 그를 판단하는 누군가의 생각이 좀 날이 서 있다면 그만큼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와 주로 있는 누군가를 냉혹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힘든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니 판단이니 그만큼 건강하게 있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이 맥락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원수가 부모님의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와 함께 있으면 온전한 나로 머물기 힘든 사람이라고 그 원수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에게 친절해라, 그를 좋게 대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그 내 자신으로서, 온전한 내 자신, 나다운 나로서 그를 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해서 그와 맞서 싸워서 구조적인 왜곡을 바로잡던, 나의 평판을 떨어뜨릴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건, 당장에 그를 힘들게 하건, 미움받을 용기를 내건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도 하느님께 가는 여정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사명에 놓여있는 것처럼 그도, 그 원수도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대해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말이 내가 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라,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그에게 좋은 것만 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나의 원수도 또한 그러한 여정 중에 있는 이이니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니 그러한 나처럼 그를 대하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에게 좋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며 그와 부딪혀서 미움받을 것을 피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계속되고 반복된 고정관념으로 그를 미리부터 판단하고 미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도 성숙해야 하니 그도 성숙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로 대하려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주제가 바로 가족에 대한 것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성찰을 하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그 맥락 안에서 이 가족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랑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원수이기도 한 가족이기도 하다는 이 두 가지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두에 인사말로서 먼저 드렸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오늘 방송의 성찰은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 한때는 후대에 좀 더 네 개 복음서 중에서 조금 더 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며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 개 복음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마르코 복음서가 아니라 그 이전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저술됐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최근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처럼 유다교의 전통과 유다교적 전승에 익숙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초세기에 이방인들, 유다교의 전승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루카복음서의 독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유다교의 전승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에서 마르코 복음서가 탄생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마르코 복음서만으로 다른 세 개 복음서가 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와 각각의 복음서의 편집자들이 고유하게 전해받은 전승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구전과 기록된 기록 전승들이 서로 융합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치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기처럼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다른 이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굉장한 체험을 한 이들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거의 곧바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을 떠나 근동지역 전체로 다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각자의 생각과 문화에 따라서 전해받은 이야기들을 해석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기도 하고 무언가 바뀌기도 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해를 통해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그 순교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기억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맥락 안에서 내려져 오던 구전과 또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한 대 묶어서 지금의 마르코 복음서가 아니라 그 전 선 마르코 복음서가 생겼을 것이고 그 선 마르코 복음서가 다른 전승과 함께 섞여져서 각각의 복음서 안에 소화되고 읽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서들이 네 개 복음서가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의 기억과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마치 전기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왜냐? 복음서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해석과 분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 뭐야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썼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내 곧 알게 되죠.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해석과 예수님을 분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도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즘에 최근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자체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각각 복음서의 관점과 해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참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을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도 율법학자들이 불렀다고 하니 사탄의 나라도 둘로 갈라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한 이후에 따라오는 본문입니다. 그때라는 말로 새로운 주제가 출발하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마르코 복음서 31절 이하는 전합니다. 형제들이라는 말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만 낳으신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바로 이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델포이라고 하는 이제 히라보 단어인데 이 히라보 단어 자체가 친형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그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해서 큰 맥락 안에서의 가까운 사이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간에 대해 좀 주목해 보시면 드러납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그분 둘레는 이라는 말로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전해주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게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집 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집 바깥에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말씀으로 바 바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당신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그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 둘레에 머물러 있는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로 대치되는 대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도 있었고 누이도 있었고 라고 하는 주제로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남성, 여성,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대조되어 그 집 바깥에 원래 친인척이었던 이들을 의미하는 그들과 대조되는 공동체로서 바로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의 성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저의 성찰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가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서두의 성찰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그를 좋게 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해야 돼서 하느님 앞에 나서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도 그러하고 그도 그러하니 그러한 관점으로 그의 성숙과 그 자신을 위해서 대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족에 대한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들입니다. 내가 나로서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과거와 지금을 잊게 하는 이들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나의 기쁨이기도 하며 나의 한계이기도 하고 나의 환희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가족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정성 들여 무언가를 애써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루고 쟁취했던 이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은 그냥 주어진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내가 성인이 되어 배우자와 함께 이룬 가족은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배우자도 그냥 마냥저냥 나를 충만하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한 이이지만 사랑했었고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가 맞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 강렬함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은 나의 노력이 들어갔건 한마디로 내가 선택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나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나에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기질을 주었고 나의 몸을 주었고 또 나의 건강, 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그들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나의 가족이 만들게 해 주었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기본적인 태도를 그들이 규정해 주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의 일상을 채워주고 또한 동시에 나의 일상을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나를 충만하게도 하고 또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쁨이기도 또 나의 슬픔이기도 하죠. 누구보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지만 누구보다도 내 말을 안 듣는 이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이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놓이게 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귀한 가족, 귀하고 또 힘든 가족에 무엇이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33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 어법은 유다교의 랍비들이 자신들의 그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 주로 쓰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34절에서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주위에 앉는 거겠죠. 그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 서게 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가서 앉는 것 자체도 꽤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주위에 앉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과 내 자신을 이루어주는 나의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들과 가족으로 묶어주는 첫 번째 요소라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그들과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두 번째로 따라와야 되겠죠. 물론 이것을 무리스럽게 우리가 속한 그 혈연적인 가족으로 대입해서 본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찰 주제에 따라 이 우리의 가족, 내가 맺고 있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는 중이니 그 맥락 안에서 보다 더 영성적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당신 주위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중요하고 소중한 가족은 바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복음 말씀 마르코 복음서 3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라는 것,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들은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것으로 마태오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셨죠. 하느님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속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가족에 대한 성찰로 다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능력으로 이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이룬 나의 배우자는 내가 노력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그와 계속해서 맺고 있는 그 과정을 살펴봐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와 형제와도 비슷한 맥락의 틀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고통이기도 하고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즉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는 쉽죠. 우리 현대사회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다는 것은 굳이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랑이 과연 그런 것이기만 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너무 소중히 여겨서 탈이기도 하죠. 가끔은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맥락 안에 우리는 하나를 더 덧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족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 맥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하느님처럼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바꿔보자면 하느님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가 나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이고 내 배우자이고 내 자식이면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는 가끔씩 다른 가족과 경쟁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가져와서 내 가족에게 베풀어야 되니 이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경쟁 아니면 배불림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떤 경계를 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채워주는 방향, 그를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리를 쏙 빼놓으셨거든요. 그가 성숙하도록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숙하도록 나의 자리를 빼놓는 것, 내가 하는 사랑에서 내가 돌려받을 사랑을 빼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를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남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남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되게 서운하게 들리고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 하는 사랑처럼 들리기도 한데 사실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를 성장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가 못하더라도 남인 것처럼 그냥 떨어져서 바라봐주고 그가 나에게 내가 준 사랑을 돌리지 않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 사랑, 그 맥락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을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지만 나의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인 것처럼 하느님께서 성숙시켜야 할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성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의 대조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내려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시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문학적인 표현인데 어머니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싫어했다 아니면 붙잡으려 했다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는 자신이 전해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이전에 베엘제불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온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계시고 집 안에서 베엘제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집안이 갈라서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미에 35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공간의 대조, 진정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이라고 하는 원래의 친인척과 대조해서, 혈육과 대조해서 마르코 복음서는 자신이 전해받은 전승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집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곁에 앉은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룬 이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집안에 함께 머무는 이들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이 가진 함께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일상을 영위하는 가족의 개념과 맞닿은 개념이겠죠. 그만큼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 공간적인 관계를 뒤집고 있죠. 집 바깥에 혈육이 머물고 집 안에는 새로 모여든 이들 그리고 방금 뽑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육은 오히려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혈육은 밖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쪽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 곁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족을 이룬 새 가족 공동체라고 선언하시는 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는 그 가족에 대한 저의 성찰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나의 기쁨이고 환희이고 고통이기도 한 이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이 가족들을 하느님께서 그들을 대하듯이 하느님께서 성숙시켜야 할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나의 가족이 아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39편 지휘자에게 여두툰 시편 다윗. 나는 말하였네.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나는 행복에서 멀리 떨어진 채 벙어리 되어 말없이 잠자코 있었네. 그러나 내 아픔이 솟구쳐 오르고 내 마음이 속에서 달아오르며 탄식으로 우라가 치밀어 내 혀로 말하였네. 주님, 제 끝을 알려주소서.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려주소서. 그러면 저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되리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제가 살 날들을 몇 뼘 길이로 정하시어 제 수명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낱 잊김으로 서 있을 뿐, 셀라.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미련한 자의 놀림감으로 저를 내주지 마소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기에 저는 벙어리 되어 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앙을 제게서 거두소서. 당신 손이 내리치시니 저는 시들어갑니다. 당신께서는 죄값으로 인간을 벌하시어 좀벌레처럼 그의 보배를 사그라뜨리시니 사람은 모두 한낱 잊김일 따름입니다. 셀라.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제 울음에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제게서 눈을 돌리소서. 제가 떠나가 없어지기 전에 생기를 되찾으리이다. 40편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기적과 계획들을 많이도 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당신께 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리고 말하려 해도 헤아리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희생과 재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재물을 당신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 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당신의 성실과 구원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게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항상 저를 지켜주리이다. 셀 수조차 없는 불행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죄악들이 저를 사로잡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보다도 많아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주님, 저를 기꺼이 구하여 주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목숨을 잡아치려 노리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옳거니 하며 저를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몸이 굳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아뢰게 하소서.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11월 5일 발표될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수치는 경제회복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배드뱅크 인쇄 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로마 베라노 공원 묘지에서 모든 신자들의 연령을 기념하는 날 위령의 날 미사를 집전한 교황 레오 14세는 죽음을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바라보자고 신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이나 향수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의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단순히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항구, 끝없는 잔치로 초대받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이 여정을 완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사랑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이미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선행 속에서 떠난 이들과의 연결도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부활의 빛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자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간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11월 5일 발표될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수치는 경제회복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6월 분기 5.2%였던 실업률이 9월 분기에 5.3%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예측입니다. 5.3%는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앙은행은 2024년 8월부터 OCR을 인하하며 경제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계의 신중한 행동으로 인해 회복세가 불안정합니다. 중앙은행이 10월에 0.5% 빅컷을 단행한 주요 목적은 소비자 신뢰를 살려 지출을 늘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지만 고용시장 안정화는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실업률이 5.3%를 기록하면 신뢰에 타격을 주겠지만 최근 통계청의 월별 고용 지표에서 9월 취업자 수가 0.3%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최소한 안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에 발표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28% 세율의 자본이득세 정책에서 가족주택과 농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적용 시점으로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자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날짜를 기점으로 각 자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가일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 평가 주체, 평가 비용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노동당 측은 이러한 규칙들은 선거 이후에야 정부가 된다면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당 재무대변인 바바라는 세법 정책안은 과세자의 부담과 행정 편의를 모두 고려해 설계될 것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의 핵심 틀은 이미 제시된 만큼 정부 수립 후 실제 운영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일과 평가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 자산을 가진 투자자 또는 주택 소유자들이 향후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화된 평가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 실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최근 확인된 홍역 감염 사례가 총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오클랜드에서 확인됐으며 이 사례는 해외에서 유입된 기존 감염자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현재 노스랜드, 오클랜드, 타라나키, 웰링턴, 넬슨 지역 등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MMR 백신의 추가 도입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미 저장 중인 백신 약 11만 7천여 도스에 더해 추가로 약 2만 8천여 도스가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 사용을 총괄하는 약재 공급기관은 현재 재고가 예상되는 사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웰링턴 걸스 컬리지에서는 한 학생이 감염되면서 약 90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시 휴교 및 이벤트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접종 여부는 일반의 GP 진료소 또는 무료 예방접종 상담센터 전화 0800-2829-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히 감시 중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지난달 플랜체인지 78과 중밀도 주거기준을 철회한 이후 700건이 넘는 주택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의 인가를 받은 개발업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자원 사용 허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시공업자와 공급업체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드 홈스 오클랜드 센트럴의 브렛 크리스티 대표는 웨인 브라운 시장에게 직접 개입을 촉구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많은 가족과 업계 종사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시의회가 이미 자원관리법에 따라 즉각 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대표는 기존 허가가 5년간 유효한 만큼 시의회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의 중단된 프로젝트만 해도 120여 개의 하청업체와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호주를 경유해 별도의 방문 비자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립정부는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한 중국 여행객이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 ETA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타스마니아를 건너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중국은 뉴질랜드의 세 번째로 큰 관광 시장으로 2025년 7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약 2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번 조치로 매년 최대 5만 명의 추가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경유해 뉴질랜드로 휴가를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증번역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비자 처리 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하는 등 최근 시행된 정책 덕분에 여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관광, 비즈니스, 가족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수준 높은 관광지 그리고 따뜻한 키위 환대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 사이트 엔제컴페어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뉴질랜드 고령층이 통신요금 비교를 하지 않거나 초고속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는 이른바 스피드워시 마케팅에 현혹돼 과도한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빈 메일 대표는 대부분의 가정이 월 35달러가량 저렴한 100메가비트 광랜 요금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사용 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통신사 변경이 전력회사 교체만큼이나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일 대표는 통신사들이 신규 고객에게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비교해 연간 최대 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신 포럼의 폴 브리스렌 대표 역시 가정의 사용량에 맞는 속도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업위원회는 복잡한 요금제 구조가 소비자들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며 통신사의 투명한 가격 공개와 계약 해지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는 영업일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경매 현장은 최근의 모멘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매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뉴질랜드 전역에 485채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는 전주 487채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입니다. 제공된 485채의 매물 중 214채가 현장에서 매매돼 전체 판매율은 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49%에서 하락한 수치지만 최근의 변동 범위 내에 있어 크게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매된 부동산 중 65%는 전부 고지 지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으며 이는 전주의 58%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판매 가격 평가 가치 비율이 유난히 낮았으므로 이번 결과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반적으로 경매장 활동은 크리스마스 이전의 주요 판매 시즌을 앞두고 양호한 추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가격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심리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회사 코탈리티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국 주택 가격이 10월에 0.2%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회복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0.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크라이스트처치 0.4%와 더니든 0.7%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전국 주택 가격 중간값은 81만 1,662달러이지만 최근 3분기 중간 매매가는 76만 1,000달러로 나타나 저렴한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첫 주택 구매자와 모기지 투자자가 시장에서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중간 가격은 70만 달러였습니다. 데이비스는 모기지 금리 하락이 최근의 소폭 가격 상승과 일치하지만 경제 심리와 고용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지역은 여전히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건수가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며 내년에 가격이 5%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주택 재고 증가와 대출 규제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호황은 어려울 것이며 현재 낮은 가격 수준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국 병원에 140개의 병상을 추가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병상 확충에 걸맞은 안전한 인력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먼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미들모어, 와이카토, 웰링턴, 넬슨 병원에 신속건축 병동 4곳을 신설하고 이미 발표된 혹스베이 병동과 함께 2026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듈식 병동에는 350명의 의료 및 간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며 곧 채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혹스베이와 넬슨 지역은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병상이 아니라 간호사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적정 간호 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500개 병상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주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회사가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고 최소 4개 회사가 일시 중단했던 대미 투자의 보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 한국경제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이민 단속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동아시아 기업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컨설턴트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적자들이 미국에 출장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8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이달 1일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 달러, 1인당 약 250에서 3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입니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스냅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스냅 중단과 관련 미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더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조금 중단의 1차적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스냅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미 정계 일각에서는 미 연방지방법원이 스냅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에 공화 민주당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 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약 7조 원 연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들의 협약 기합이 지지부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업체들은 헐값에 채권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새 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 달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총 12곳입니다. 이 중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며 상위 30개사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기업 현황에 따르면 협약 가입 중 업체 중 상위 30권 업체 4곳이 보유한 새 도약기금 매각 대상 채권 규모는 5,8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상 대부업체들의 협약 기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대부업계의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정부 지원으로 구제를 기대했던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 기회만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다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6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8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4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은 날씨로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시아의 게시판입니다. 무료 피부암 관련 점검사 안내입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며 최대 3개까지의 피부암 관련 점 검사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스코트 라이브러리 2 에린 메이 스트리트에서 있습니다. 판넬 2025 장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판넬 장미 축제는 만개한 판넬 장미 정원을 기념하는 즐겁고 무료인 커뮤니티 행사입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꽃, 푸드트럭, 공예품 판매대, 파머스 마켓,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린하우스라는 새로운 행사가 추가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무료 공예 및 원예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공원 주변 노상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대중교통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파넬 로즈 가든스 도브 마이어 로빈슨 파크 85번지 글래스턴 로드 파넬에서 있습니다. 하베뷰 파크 레인저 가이디드 워크 안내입니다. 지역 공원 관리팀과 함께 테아타투 반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공원을 무료 가이드 산책로에서 즐겨보세요. 보호구역 내 해안 서식지의 독특한 동식물과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하버뷰 파크 주차장 465번지 테아타투 로드 테아타투 페닌슬라에서 만납니다. 마운트 알버트 레코드 박람회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레코드 페어에서는 수천 장의 레코드, LP와 싱글, CD,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음악 기념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록, 팝, R&B, 레게, 소울, 디스코, 재즈, 블루스, 펑크, 일렉트로닉, 힙합, 프로그레시브 등 다양한 장르의 레코드가 판매되는 이 행사는 모든 음악 애호가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행사입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11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워 메모리얼 홀 773번지 뉴 노스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무비 먼데이 앳 라누이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누이 도서관에서 성인을 위한 무료 월간 영화 세션인 무비 월요일에 함께하세요. 매달 따뜻한 드라마와 감동적인 실화, 가벼운 코미디와 명작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무비 먼데이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차와 커피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시청은 무료입니다. 11월 10일, 12월 8일 월요일 라누이 라이브러리 431번지 스완슨 로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0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